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에베소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침묵의 기도로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는 세속적 가치관과 습관에 아무런 갈등 없이 태연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폭우와 가뭄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내어주고 어려운 날들을 지내야 하는 이재민들과 또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와 사고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나아가 모든 나라가 전쟁과 내전, 경제 불안과 자연재해, 가난과 기근 등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신음하고 아파하는 소리가 모든 땅에서 잦아들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각종 교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각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잘 돌보고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 이 시대에 부합되는 길닫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청년의 때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노년의 삶에 이르기까지 달려갔고 핍박자 사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순교자 바울의 삶에 이르기까지 달려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고자 결단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김지연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준비한 것들을 잘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여성 성가대와 봉사로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복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구역장에게 구역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헥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벳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하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가치관을 따르며 또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내 삶을 바칠까 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선택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구독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콘텐츠를 구독하고 또 뉴스를 구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나 가구까지도 구독합니다. 이 구독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든지 쉽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없고 조건만 잘 맞으면 나름대로 합리적이며 실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혹시 우리의 신앙마저도 이 구독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신앙이 내 삶에 위로와 평안을 줄 때에는 열심히 그 신앙을 구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때로는 어떠한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오면 너무나도 쉽게 구독 취소 버튼을 누르려고 합니다. 내게 유익하면 믿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외면하는 편리한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한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 앞에 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장,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쟁의 흔적과 광야의 햇볕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웅장한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이르러서 그 모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수아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편리한 구독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 전부를 내거는 영원한 언약입니까? 이 마지막 설교를 한절 한절 따라가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선택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 장소를 선택한 것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장소는 단순한 배경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 낳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이방 신상들과 우상의 상징인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면서 영적인 대청소를 단행했던 곳도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세겜은 첫 약속의 장소이자 우상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정결을 준비했던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신앙적 DNA가 시작된 이곳 세겜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10여 년간의 치열한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친 이스라엘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세겜으로 돌아가는 순례가 필요합니다.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내 삶의 우상들을 눈물로 묻어버리고 이제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 속의 먼지를 털어내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양화진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하여 성육신의 모습을 실천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세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뜨거웠던 순간, 내 삶의 우상들을 묻어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회고담, 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라고 말하며 권위 있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2절에서 3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인간의 기억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뿌리가 강 저쪽 다른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의 집안이었음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존심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그런 선언입니다. 너희의 시작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암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합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도 도무지 저항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강 저쪽에서 돈과 성공과 쾌락이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숨가쁘게 펼쳐집니다.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혹은 특별한 신앙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이끌어 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주시며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셨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세상의 권세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구원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 뒤에서는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여서 저주를 퍼부으려는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저주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왕벌과도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뛰어난 무기나 뛰어난 전략 전술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 역시 나의 능력, 나의 어떠어떠함, 나의 지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 덕분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이미 잘 가꿔진 포도원과 우물이 있는 성읍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의 정착은 그들이 수고한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천국에 대한 예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초소를 그저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긴 구절을 관통하는 중요한 하나의 주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입니다. 각 절에서는 내가라는 이 주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긴 회고록을 말하기에 앞서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하며 주어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내가는 당연히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의 구원, 그리고 너희의 승리, 너희의 기업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너희는 은혜의 수혜자일 뿐이고 이 기억이야말로 우리를 교만에서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그 모든 것이 내가 다 이룬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것을 그저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우리를 붙잡아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3절까지 장엄한 은혜의 역사를 선포한 여호수아는 14절로 넘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4절을 시작하면서 사용한 접속사 그러므로는 논리적인 귀결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일방적인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고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따라와야 할 당연한 삶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100%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100%가 아닌 것을 온전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나뉘었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은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투명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주일에는 크리스천이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서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았다면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무조건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신을 섬겨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결정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 그리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중립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택해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도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라는 신은 돈이 너희를 구원하고 돈이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그럴듯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공주의라는 신은 너희의 직함과 성취가 너희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은 너희의 가능성을 믿으라며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너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모든 신들은 달콤한 약속 앞에서 이 모든 신들의 달콤한 약속 앞에서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어제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옛 이야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그저 기억 속에서만 추억된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했었는데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었는데 오늘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결단해야만 진정한 나의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한 여호수아는 곧바로 자기 자신의 선택을 모든 회중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유명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우상의 소굴에서 불러내시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선물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확실한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흘러갑니다. 가장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선포에 감동한 백성이 뜨겁게 화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나랑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도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지도자라면 이 고백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축복의 기도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기껏 마음 다잡고 뭔가 좀 해보겠다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으면서 너 못할걸? 내가 볼 때 사흘 안에 포기할 거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야. 너는 절대 할 수 없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식어버리는지, 그리고 그들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값싼 은혜와 감정뿐인 고백이 결국에 더 큰 배신과 좌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들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꼭 즐겁고 행복한 일만이 가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축복만이 아니라 고난이라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에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교우님들께서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이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그렇게 우리를 견뎌내게끔 해줍니다. 네 주님, 그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압박 면접과도 같은 질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세 번이나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언약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결단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께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더라도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가 흩어지지 않도록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 증거로 삼습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감정은 변하지만 기록된 말씀과 눈에 보이는 증거물은 남아서 그들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의 돌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의 감격을 적어둔 우리 신앙의 고백문, 힘들 때마다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던 낡은 성경책,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을 기록한 기도노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우리를 처음의 약속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룩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시대가 저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애굽에서부터 400년간 간직해온 요셉의 뼈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마침내 성취되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이 세 명의 죽음은 정복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소망의 상징, 영적인 권위가 모두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희망적인 한 문장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은혜를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희망인 동시에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가 모두 사라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세대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덮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그의 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과 초롱성 같은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침묵의 순종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은 작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뼈아프게 경험하였습니다. 기도를 잊어버렸을 때 교활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가는 평생의 짐을 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놀라운 진리도 동시에 경험하였습니다. 갈렙을 통해 노년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식지 않는 믿음의 열정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24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실패, 승리와 아픔의 역사를 돌아본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였음을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신 약속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순종이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딘 제사장들처럼,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백성처럼, 두렵고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담대히 나아가 마침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처럼 순종으로 위대한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가 사라지면 신앙의 유산은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은혜의 역사를 전수해야 할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증인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이며 우리가 싸워야 할 아이성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섬기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단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가 되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룩한 전쟁의 기록이 되고 마침내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노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이 내가 주인 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거짓된 신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한 번의 뜨거운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삶 전체를 통해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2주간의 남은 날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